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분이 오래전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분의 시에서 제가 두 번째 소절을 설교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고 식구 같다고 하셨는데 식구가 맞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재무장해서 산다면 이 땅의 나그네 삶이지만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나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차별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많은 면에서 습관이나 기질이나 성격이나 하여튼 교육이나 빈부의 격차나 인종 간의 차별,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심지어는 서로 죽이는 전쟁의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흥회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70년대 우리나라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처녀 총각이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이 깊어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에 서로 모르던 면이 생긴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성경책의 앞면만 본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뒷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 뭐 속았다느니 뭐 어떻다느니 하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신랑 신부도 아주 사소한 일로 다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신랑이 퇴근했는데 신부가 저녁에 감자를 삶아주면서 설탕을 내준 거예요. 감자를 설탕에 찍어.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신랑이 문화 충격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랑은 감자를 늘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났어? 원숭이도 아니고 이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하지만 감자를 어떻게 고추장에 찍어 먹는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차이점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다툼이 일어났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말다툼하면 대개 누가 이깁니까? 우리 집도 그래요. 대개 여자가 이기게 돼요. 우리 남자들은 말하는 데는 좀 딸립니다. 대개. 그래서 신랑이 이제 할 말이 없으면 자기 조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상이. 그래서 우리는 조상 대대로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었다. 좀 내주시오. 그런데 이 신부가 또 예사 집안 출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5분만 참고 내주고 23시간 55분 동안 놀려 먹으면 될 것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신랑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네 집안은 웃기는 집안이다. 그러니까 코미디 집안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 신랑이 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남자는 자존심으로 사는 동물이잖아요. 아무리 없어도 자존심은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말 한마디로 흐물어뜨려버린 거예요. 예.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눈 것이 말입니다. 말, 언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언어로, 말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언어는 창조의 힘이 있는가 하면 파괴의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이 신랑 신부가 그날 밤 각방에 잠도 같이 자지 않으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안사돈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뭐 우리 집안을 웃기는 집안이라고? 그럼 사돈네는 울리는 집안이냐? 뭐 이러면서 시작해가지고 3개월 동안 전쟁을 했답니다. 이게 유명한 한국의 감자 사건입니다. 신문에 났대요. 그런데 둘 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아주 가문이 뼈대가 있는 가문이라 이 신랑 신부가 거기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감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탕하고 먹는 게 더 좋은지 고추장하고 먹는 게 더 좋은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수님이 계속 한숨만 쉬시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교수님 빨리 대답해 주세요. 재촉하자 한참 만에 고개를 들고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한반도 땅덩어리 적지만은 이 감자 하나 먹는데 3파전이 나눠진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랑이 옳습니까? 신부가 옳습니까? 대답하려면 크게 하십시오. 예? 두 사람 다 옳습니다. 야, 양정교의 수준이 역시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어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나를 기준으로 하면 상대방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면 옳은 거죠. 아니,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감자 먹는 게 설탕, 고추장, 소금 하나님께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인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인간의 수평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면 유치원 아이들이 싸우는 것하고 똑같은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무슨 위대한 일처럼 생각하면서 막 의견이 나누어져가지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예. 그래서 이 교수님이 또 보통 집안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이 한반도 땅에, 그것도 남한 땅에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게 실제로 있는가 알아봤대요.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아, 그래요?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이상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 부친도 감자를, 저 강원도 출신이에요? 맞아요. 저 강원도 어느 지역에는 어릴 때부터 조상 대대로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분이 있대요. 제가 실제로 어느 교회 가서 장로님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너는 뭘 찍어 먹느냐? 이런 식으로 고추장 찍어 먹는 분 만났어요. 그게 다 맞는 거예요. 예.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예배 마치고 저 입구에서 인사하는데 다들 저를 쳐다보고 웃으면서 한마디 하시는, 어느 권사님, 목사님, 우리는 감자를 김치하고 먹습니다. 우리는 마요네즈하고 먹습니다. 뭐, 예, 부목사님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안 찍어 먹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면 그 동대문에 동신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대학부, 청년대학부 수련회에 가서 또 제가 별 할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또 별로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감자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설교 시작하면서 감자 이야기 계속하는 것은 여러분 졸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년들에게도 제가 이 이야기, 감자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청년대학부를 지도하는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고 목사님인 그 목사님이 저를 화장실 앞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보다 연배가 높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그걸 감자 이야기라고 하느냐고 그래 한 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진짜 감자 먹는 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생감자를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우유에 타 먹으면 적초 위장에 그렇게 좋답니다.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독일 유학하고 와서 워낙 스트레스 많아가지고 위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내시경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독일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막 위장이 뭐 한국에 와서 장신대에 강의하는데 2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저한테는 막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제 아내에게 부탁해가지고 감자를 갈아가지고 평소에 우유와 잘 안 먹어요. 소화도 잘 못해요. 근데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감자를 갈아가지고 우유에 타가지고 마셨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태어난 생애 처음으로 하루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한 횟수가 최고 예, 설사했습니다. 예. 제가 그 교수님을, 그 목사님을 원망했어요. 예. 그리고 조금 있다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보니까 그분하고 저하고 체질이 다른 거예요. 체질이 달라. 사상 체질이든 발상 체질이든 하여튼 체질이 다른 거예요. 제 체질은 엄체질, 소음체질이에요. 제 체질은 우유도 소화 안 되고 찬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분 말에 현혹돼가지고 그냥 그분 말대로 했다가 제가 그분 욕할 뻔했잖아요. 체질이 다른 걸 모르고. 예, 그때부터 제가 이제 결심했어요. 아,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지 사람 말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왜? 체질이 달라.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 차이점. 사람은 차이가 있으면 차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동물로 치면 개와 같은 동물로. 그때는 가장 비하하는 것이 개와 같아 이렇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언어입니다. 언어. 소통이고 대화입니다. 언어는 인격을 표현하는 것이고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언어 분석 철학자에 의하면 이 인간의 가치관, 세계관, 사상의 집은 바로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구사하는가를 보고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언어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대개 약자나 세상에 멸시받는 사람을 높이 들어세우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700년 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장벽을 쌓았어. 38성 같은 장벽을 쌓아가지고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700년 동안 전통을 예수님이 오늘 깨뜨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단강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고 지중해 도로, 왕의 도로 쪽으로 가는 게 있고 가운데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지름길로 가면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길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가운데 사마리아로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은 이 성경에서 아무 설명이 없지만 700년 동안 쌓이고 쌓인 그 전통을 예수님이 오늘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레위인, 서기관, 율법학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721년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게 되자 수십만 명을 끌고 갔고 아시리아로,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을 또한 이 사마리아 땅에 보내가지고 혼혈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피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혈통을 강조하는데 이 아시리아는 순수 유대인이 아니다. 피가 섞였다. 그래서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남자 대 남자로 만난 게 또 아니고 여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12살이 되면 그 당시에 많은 아버지들이 자기 딸을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경제사정 때문에.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들은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또 인간이 아니고, 이중 삼중으로 차별되어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은 만났다는 겁니다.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인격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악한 풍속과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 탄자니아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장벽이 많지 않습니까? 피부 색깔도 너무 달라요. 말도 통하지 않아요. 문화도 다릅니다. 음식도 다릅니다.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슴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예, 야곱의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성지 순례 가면 지금도 있어요. 그 우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거기다 성당을 지어놨죠. 물 좀 달라 하는데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고. 물 한 잔 달라는데 국경이 있고 장벽이 있고 물 한 잔도 주기 싫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 한 잔 주는 것도 싫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는 영생수다. 여자가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물길을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던 여자가 나에게도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러자 16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이 화법이 달라집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굉장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죠. 왜 낮 12시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이스라엘의 열대지방에 친구도 없이, 우리 물길로 가면 저녁에 가는 것이고 여자들은 같이 친구와 함께 물길로 가는데 혼자 낮 12시에 물길로 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4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옳다 그랬습니다. 근데 18절에 너에게는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했는데 예수님은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은 여섯 번째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맞다. 제가 이 본문에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석을 많이 뒤졌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사마리아 여자라는 표기밖에 없는데 왜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자를 기록해 놓았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결론은 이 여자는 남편이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팔려다니는 여자이기 때문에. 팔려다니는 여자. 여섯 번 팔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처럼 섬겨야 되는 종이지만 진정으로 자기가 남편으로 대우를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아내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부 사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팔려다닌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얼마였을까? 또 궁금했습니다. 독일 언어 주석에 보니까 암소 한 마리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팔렸다. 어떤 책에 보니까 중고품 여자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에 부모로부터 팔리고 주인으로부터 여섯 번 동안 팔려다닌 이 여자의 운명이란 것은 정말 정말 기구한 운명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슴에 깊은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낮 12시에 이 마을에서 수가 마을에서 친구도 없습니다. 남편도 사실은 남편이 아닙니다. 때로는 구타당했을 것이고 때로는 험악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서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세상 사람들은 이 여자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정말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예수님은 존중했습니다. 네가 옳도다. 이게 사랑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좀 거짓말하고 잘못하더라도 그래 네 말이 맞다. 속아주고 모르는 척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자녀가 제갈 길을 바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르다고 좀 틀렸다고 우리끼리 다 드러내놓고 따지고 하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저 값없이 100% 순도 있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양정교회 성도로 삼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가문을 변화시켰었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선교적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선택하실 때 분명히 여자가 거짓말했어요. 남편이 다섯 있었고 여섯 번째 남편이 있지만은 남편이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래 네 속사정을 내가 다 안다. 네가 다섯 있었고 여섯째지만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참되다. 두 번이나 예수님은 허물을 덮어주면서 옳다고 해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를 옹호해주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자기 편을 들어준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상처받고 늘 배신당하고 늘 무시당하던 이 여자가 인정해주니까 존중해주니까 멸시하지 않으니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29절 앞에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물길로 왔어요. 그럼 물동이가 중요합니다. 목적이 바뀌고 인생의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던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29절과 39절에 똑같이 두 분 이야기합니다. 내 과거를 다 아는 분을 내가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준 분을 만났다. 나를 존중해 주는 분을 만났다. 이 과거의 모든 상처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마음의 병은 우리의 스트레스는 어느 것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나가는 한 유대인 남자로 보다가 랍비로 보다가 메시아로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질문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이 그리심산에서 여기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중고품 같고 쓰레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를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니 그때는 메시아가 되지 않습니까? 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추수 때가 되었다. 그런데 일꾼이 없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제 추수를 거두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가 여자가 선교사로 쓰임받고 추수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여자가 얼마나 달라졌으면, 마음이 달라지니까 얼굴이 달라지고 세포가 달라지고 혁명이 일어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무언가 일어났구나. 우르르 달려와서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 모시고 가서 이틀을 예수님이 지나가려 하다가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이틀을 더 유하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여자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친히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압니다. 쓰레기 같은 여자가 고귀한 여자로 마을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양정교회 여러분들이 이 부산만 아니라 이 아시아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 사랑의 사도로 정말 많은 이 수가성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런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인터넷을 뒤졌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발견했어요. 아주 짧지만 재미있는 이야기. 뭐 재미없으면 주무시도 됩니다. 이제 마칠 때가 됐으니까. 그 짧은 글이에요. 어떤 초등학생이 교회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얘는 심심하면 공동묘지를 찾아갔대요. 담력을 키운다고. 그런데 어느 날 해질 무렵에 공동묘지를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오면서 어둑어둑해지는데 꼭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기 귀신이 나타났대요. 그런데 귀신이 나타나가 자기에게 막 달려오는데 이 초딩이 평소에는 자기가 담력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귀신을 보니까 오금이 저려가지고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도망도 못 가고 땀을 뻘뻘 흘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도 안 나오대요. 너무 막 떨려가지고 공포심에 두려움에. 근데 귀신이 달려와서 자기를 덮치려 하는데 그 덮치기 직전 순간에 교회학교 선생님 한 말이 생각나더래요. 교회학교 교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학교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어린이 여러분 기도할 수 없거든 찬송을 부르세요. 근데 뭐 찬송과 가사가 생각이 나겠어요? 그 순간에? 그래도 정광석화처럼 번쩍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찬송을 불러야지. 그래 이 찬송 부르자 하고 순간적으로 찬송 부르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송을 부르는 그러니까 귀신이 딱 멈춰 섰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어느 천재적인 우리 또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이 리플을 달았어요. 밑에다가 또 댓글을 달았어. 한 사람이 다 만든 게 아니에요. 댓글이 뭐냐면 귀신이 감동을 먹었답니다. 귀신이 답송을 불렀대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야 정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귀신은 절대 사랑받을 수도 없고 혹시 누가 실수해가 오판해가 사랑했다 할지라도 뭐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사이비 귀신이에요. 그죠? 귀신은 해코지하고 이간질시키고 그게 귀신이에요. 근데 제가 전공이 성교학이지 않습니까? 선교신학적으로는, 조직신학적으로는 틀렸지만 선교신학적으로는 맞아요. 왜? 우리 세상에는 귀신 같은 인간이 많다. 인간은 인간인데 귀신 같은 인간이 많다. 그런데 그 귀신 같은 인간도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다.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만 듬뿍 받으면 귀신이 천사가 될 수 있다. 이 조직신학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교신학적으로. 귀신 같은 인간도 사랑받으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우리 주위에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전히 이 사마리아 여자같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 대신에 이 여자를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존중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따뜻한 말로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면 이 세상은 빛과 소금으로 작용하는 교회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남북의 장벽도 무너지고 통일도 이루며 전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우리가 통일된 한국이 쓰임받을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양정교회가 앞장설 수 있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 사랑을 갈구하는, 사랑 없어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